오라니가, 어떻게 그 사람은 눈치챘는가라고 향유를 부은 그 내용에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복수하려고 불의한 청지기가 장부 조작했다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솔직하지 못한 면을 이제 그 공부 시간에 나를 세워서 우울한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이 아니라 거꾸로 우라니가 선생이 되는 거죠. 니는 왜 우라니처럼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저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부에서의 개입입니다. 저는 공부를 준비하면서 내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부 작업. 말씀을 보고 사실상 그것도 내부 작업이 아닌데, 왜냐, 말씀책과 또는 프린트물과 또는 책과 다른 서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부 작업인데, 인간은 그걸 갖다 딱 자기 쪽으로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모조리 다 내부 작업으로 활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부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부를, 100% 전부를 다 내부 작업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님은 그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전부 다 외부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공기 주면은, 공기 안 주면 네가 어떻게 될 건데? 3분 만에 죽는 기지 뭐. 햇빛 안 주면은, 전기 안 주면, 에너지 안 주면, 말할 입술을 안 주면, 다 외부 작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작업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그걸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딴 사람은 모르고 왜그 사람만 눈치를 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외부 작업, 하나님의 개입, 눈치채도록 하나님께서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불공평하다.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느냐? 우울한 일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 농부, 밭에서 12시간 일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주인이 나가보이, 또 노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5시에 부르고, 거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역으로 계산할 때에 12만 원 다 주고 다 주고 했을 때 내가 불공평하다라는 그 표현을 준비한 그 표현을 쓰기도 전에 우라이가 먼저 터트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느끼면서 야, 참 주님이 또날 가르치는구나. 그 어떻게 해서 눈치를 채게끔 하시느냐? 외부의 개입, 그리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 자체도 사실상 그 당시에 다 흔하게 교훈으로 무식한 자든 똑똑한 자든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흔하게 이렇게 유행화되고, 아, 이렇게 속담과 어떤 격담과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이미 예, 자리 잡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못 알아먹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듣는다라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 그러니까 영의 말씀, 성령이죠. 영의 말씀은 모조리 다 차단된 거예요. 이해 불가능해야 돼요. 그 이해 불가능한 가운데에 눈치채도록 했다라는 말은 아까의 말대로 외부의 작용뿐이지 내부의 작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부의 작용은 외부의 작용을 자꾸 방해해요. 내부는 성을 쌓고 외부는 그걸 공격하고 성을 부수고. 그래서 귀 있는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듣는다. 근데 사실상 제자들도 그 비유를 맑게 못 알아먹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저쪽 바리새인 쪽과 제자들 쪽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했을 때에 둘 다 사실상 못 알아먹거든요. 못 알아먹는데 한쪽은 외부에서 찾아가서 단절을 확실히 해버리고 한쪽은 찾아가서 외부에서 개입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내 너를 반드시 알도록 해주마라는 약속과 관계성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윤재 권사님이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셨는 거 들어놓고도 또 까먹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어떤 누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왔다는 것은 율법의 율법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의 지킴의 의미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저쪽에서는 율법이 아직까지는 성령이 안 왔으니까 율법이 지킴의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구약의 다윗도 율법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니까 다윗은 율법을 지킴으로서 그 시편의 의미를 말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딱딱 분류시켜가지고 여기는 성령이 오시기 전, 여기는 성령이 오시고 난 후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묵시가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역사죠. 성령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없고 모조리 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이 들을 기가 없는 자는 성경은 모조리 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베드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사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딴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에 다짐을 하는 거죠. 다짐에 다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누구든지 그 인간의 정으로서 봤을 땐 가장 제자다운 모습이고, 참,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칭찬감이에요. 그리고 승진시켜줘야 되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버려요. 어떻게 저주를 내리느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주를 해버리죠. 이것은 베드로한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어떤 행함과 어떤 베드로의 육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행한 게 없는데 너는 행함으로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야속한 성령이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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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묻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네가 나한테 니의 내부에서 만들어낸 것을 나한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지킴의 개념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애초부터 성경은 지킴 게 없었습니다. 없는데 문자가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보이는 자를 다 지옥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미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새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은 지킴이 하나도 없고 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옛날에 꼬끼오 세 번 다굴기 전에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덮어버렸습니다.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주 안에서는 예수 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 이윤재 검사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율법이 예. 중요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백날 성경을 갖다 대줘도 끝까지 사랑도 지키려고 하고 뭐든 베드로처럼 사랑도 지키려고 다 지키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즉 자기 숙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표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설교처럼 아주 격렬한 사랑이죠. 어느 정도로 격렬하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죽음의 권세를 지구 끝까지 따라다녀서 하나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이미 심판해놓고, 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해놓고 그 내용물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제 우리한테 십자가라는 그 지뢰밭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터질 때마다 같이 아프죠. 아프지만 아이고 이런 죄도 용서하셨군요. 또 뻥 터져가지고 아이고 또 이런 죄도 용서하셨군요. 우리의 이제 앞길에는 바로 이런 용서했다라는 내용물들을 지뢰밭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터트리는 내가 못 터트리죠. 터트림을 당하는 것만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도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었던 죄를 용서하셨군요. 라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누림이 고난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처음에는 참 괴롭고 그랬는데, 아, 이게 사랑이군요. 그러니까, 저도 막내입니다만, 자랄 적에 형제들 가운데서, 마지가 동생들 다 잘못하면 맨날 형만 좁히는 거예요. 네가 동생들 똑바로 안 다스리고 뭐하냐고, 안 가하고 뭐하냐고. 동생들 뭐 잘못할 때마다 형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매를 맞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다른 집 형제를 보면 형이 다 대신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나가죠. 이미 어른되고 성장해버리면 그런 어릴 적 과정은 이제 다 지나가죠. 이제 우리 각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된다는 말은 매를 맞아라 이 말이에요. 매를. 옛날에 니 때문에 어릴 적에 니 때문에 맞이 형이 대신 다 맞았잖아. 이제는 니가 맞아라. 이 맞아라 하는 걸 또 행함으로 또 착각하면 안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매를 맞아도 상관없구나. 왜? 동생들이 아직 안 컸으니까. 동생들이 크면은 예, 매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킨다라고 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구원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키라는 행함,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 사랑만 보이는 순간부터, 아, 내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맞으셨지, 그걸 생각하게 돼요. 맞이가 어떻게 당하셨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나는 맞아도 싸다. 여전히 성경을 자기 숙제로 본 사람은 아직 매를 덜 맞아서 그래, 매를 덜 맞아서. 그 매를, 무서운 매를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그 현장에 자기는 도망하고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맞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허물을 다 대신 맞으시면 내 잘 참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외면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성화람 자들하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하라 개념으로 또 아직 덜 맞아봐서 예, 덜 맞아봐서 그 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인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없어요. 하라라는 개념이 365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뭐 율법에 의하면 뭐 700가지 된다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에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이 법조항으로 볼 때에 700, 300, 한 1000가지 되는 거죠. 그 하나라도 어기면은 도미노 현상처럼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성으로 못 보는 자는 율법의 그물망에 잡혀서 넌 지옥 가도 마땅해 라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옥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다 지 숙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구나. 천만에 와서. 주님께서 강팍해 하셔서 지옥 가는 겁니다. 백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율법으로만 보이지, 하라 하지 말라로만 보이지, 사랑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